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처음 보는 분도 계시면 악수도 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부도 한번 물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첫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2기 사역을 준비하는 한수백에 한수비 2기 사역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2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각자의 역할들로 성령께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에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과 한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예배에서 말씀을 주셨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라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 2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막 방언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과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에 놀랍게도요 이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고 한습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교회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 한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한습의 첫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교회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첫 교회의 특징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42절, 그 다음 절 4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받았다고 썼습니다. 성경 기자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 아니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들은 들었지만 말씀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그 교회의 시작과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뭔가 달랐을 거야. 지금 전해지고 주일날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과 달랐을 거야. 그리고 사도들은 뭔가 달랐을 거야. 사도들도 달랐고 전해진 말씀의 메시지도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는 시골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요, 배움과 실력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실력이 뛰어난 지도자들,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세만큼 준비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냥 내가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전했기에,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에 맞는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하는 자들의 개인 생각들과 주장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씀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예화가 없어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의 골자만 있어요. 그런데 그 건조한 설교를 듣고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상황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세상에 분열되었던 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습에 다섯 가지 약속을 이기사역을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는데 왜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미 듣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이 아니라 받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첫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습에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는가? 서로 교제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성찬은 우리 위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모여서 그냥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느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상종과 종이 있었고 여자와 남자가 있었고 아이와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들은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온전한 열합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너희들은 세상을 화목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화해자, 화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망하던, 꿈꾸던 사회, 예수님께서 열망하던, 꿈꾸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교제했고 화해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번째 첫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뭘 했냐?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주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임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자 이게 맞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힘을 써보자가 아니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교회도 성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 교회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첫 성도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은 기도가 없이는 교회도 성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숨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면요, 숨을 안 쉬면 못 쉬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호흡을 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의 자기의 실체, 자기의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냈는가? 기도함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읽어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헌신했다는 뜻인데 이 기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기도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기도는 공익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합심기도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합심기도를 막 산만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평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십니다. 금요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막 기도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창을 열어주면서 기도하라고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부터 또 우리 중보기도부가 세워졌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헌신하시는데 중보기도 밴드와 중보기도부 역시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힘쓴이라는 말은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 이제 기도회 때 기도를 보니까 중보기도부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권사님이 내신 기도 같은데, 하나님 함께 헌신할 터기들을 주십시오. 기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젠 한수비 기도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네 번째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로부터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어떤 직분이죠? 사도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한 번 가능했었던 존재가 사도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사도의 계승자 아닙니다. 사도는 그때 단회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이 사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왜 굳이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도가 있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적 역할이었는데,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고 부활을 보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역할이었고, 두 번째 사도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로 말미암아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공인하는 역사다라는 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이구나,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막 탄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생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우리 정신이 좀 혼미한 건지 내가 지금 너무 여기 빠져있는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확증을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자 4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경한 이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그리고 외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두려움, 그리고 굉장히 신비하고도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막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은 굉장히 애통한 일입니다.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된 두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두려움을 되찾아서 그것을 부흥의 씨앗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그 안에는 세상이 없는 어떤 경외감이 있구나. 그것을 도구로 부흥의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44절,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뭐냐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나눔입니다. 이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뒷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임한 뒤에 성도들의 인식의 체계와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그 사람들에게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은 한 번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3,000명씩 들어오고 어른이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나누어 준다는 뜻이 갑이 을을 혹은 형편이 조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 행위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누어 준다는 구제는 그 구제 행위 자체에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사망의 자리에 아주 가난한 자로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런데 그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제받아야 할,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자리에 있었던 초라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서 속량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고백과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산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밥 한 끼와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갑이 을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먹고 회복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만나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 생명 안에서 내가 구제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나눔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 천대받고 공고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도 그래했다. 그러나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나를 부요케 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나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46,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받는, 첫 교회에서 받는 여섯 번째 인상은 뭐냐면은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러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예배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집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진정한 예배는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수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왜 없냐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없는 겁니다. 오후 예배, 아이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좋다. 그래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있고 오후에는 4시간 같이 그거 아닙니다. 오후 예배는 확장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후에는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습지기들과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매월 마지막 주 그 우리가 온 가족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날 식사가 없고 그 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또 가정에서 그 한습 그 터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모습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배가 이 가정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쁨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멈추지 않고요 밖으로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가정으로 확대되고 이게 일터로 확대되고 캠퍼스로 확대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를 보시고 아, 왜 뜨겠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이거 첫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 한번 하고 나중에 승우 형제 이거 딱 한번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어떤 교회였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다. 이 안에는 남녀, 종과 상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담이 다 허물어진 그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네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그죠? 기사와 표적을 인해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가 삶으로 확대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섯 가지 모습이 여러분 이 여섯 가지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형이고 기준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성령님께서 첫 교회를 세우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한습을 만들어 가시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습은 이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기준 앞에 지금 한습의 모습을 이렇게 딱 대기를 원합니다. 한습은 이 여섯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원형인데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한습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터모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그런 어떤 담론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습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습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습에게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나눔의 사역을 한 수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한 수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여섯 가지를 한 수에 이렇게 대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교회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을 8년 전에도 한수백에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의 모습에서 우리의 시작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복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나면요, 여러분 그냥 타고 안 다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든 뭐 어디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이렇게 고쳐서 타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이번에 수학을 뭐 미적분을 해서 틀렸어. 그런데 다음에 시험을 치면 그걸 또 틀리, 난 또 틀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답을 보고 고쳐야, 근데 다음에 또 정확하게 또 틀리고 다음에 또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했었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도 주셨고요,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 앞에서 새롭게 고치고 바꿔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는 안 보고. 안 봅니다. 띄우면 안 됩니다. 승호 형제, 뭐 이렇게 내가 안 보인다고 띄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네 번째는 뭡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다. 다섯 번째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 여섯 번째는 예배가 삶으로 확대되는 교회였다. 저는 한습이 이 모습을 원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이 한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의 샘플과 모델과 같은 세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